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19번 메시지 하나님의 요구와 바로의 저항 다섯 번째 9장 13절부터 10장 29절에서 우리는 세 번째 그룹의 재앙들에 도달합니다. 처음 두 그룹과 같이 이 그룹 역시 세 가지 재앙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과 땅과 공기의 실지 상태를 드러내기 위해 처음 여섯 가지 재앙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물과 땅과 공기는 다 사람의 생계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세 번째 그룹의 재앙들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기능을 통치하는 몇 가지 원칙을 바꾸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반역으로 인해 심판받았던 우주를 복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공허하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복구와 전진된 창조의 역사에서 하나님은 빛을 나타나게 하셨으며 마른 땅이 나올 수 있도록 물들을 함께 모으셨습니다. 이 땅 위에 각종 생명, 풀과 채소와 나무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는데 이는 땅에 있는 더 높은 생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하나님은 땅에서의 사람의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모든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늘들은 땅을 위하고 땅은 사람을 위하고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하늘들은 땅을 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햇빛과 바람과 비를 공급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는 아무것도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려면 이 같은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충돌. 창세기 2장 5절은 어떤 것들이 자라려면 두 가지, 즉 땅을 적시는 비와 대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비는 땅에 있는 생물들이 자라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비는 주로 생명을 위한 것으로 생물들을 자라게 합니다. 비의 기능은 식물들과 나무들을 자라게 하며 사람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주님과 바로와의 아홉 번째 충돌 중에 주님은 비의 기능을 바꾸셨습니다. 물 대신 땅의 산물들을 손상시킨 우박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에서 하나님은 우주의 기능 중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우주를 다스리는 자연의 원칙들 중 한 가지를 바꾸신 것입니다. 우주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필요를 만족시키도록 그분에 의해 배열되고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의 기능들을 다스리는 어떤 원칙들 혹은 법칙들을 규정하셨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비의 기능들과 관계된 원칙을 바꾸셨습니다. 비가 더 이상 생명의 산출을 위해 땅을 적시지 않고 땅에 있는 생명을 손상시키는 우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하는 대신 그들을 죽였습니다. 출애굽기 9장 23절은 우박이 떨어질 때 불이 대지 위에 함께 달렸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불은 우박과 섞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극단이 함께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의 기능을 바꾸셨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체험에 적용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합당하다면 그분은 우리 영 안에 있는 정원을 적시고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위에 영적인 비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대해 완고하거나 거역적이라면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파괴될 것이며 그분은 우리의 영 위에 우박을 보내시고 우박과 아울러 불을 보내심으로 비의 영적인 기능을 바꾸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기능의 변화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열 번째 충돌. 열 번째 충돌 중에 발생한 여덟 번째 재앙에서 우리는 우주의 다른 기능이 바뀐 것을 봅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바람의 기능을 바꾸셨습니다. 바람의 기능이 정상적일 때 그것은 신선한 공기를 공급합니다. 바람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모두 질식할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바람의 기능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말해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바람이십니다. 어떤 찬송가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부드러운 사랑의 산들바람 당신을 마시네. 합당하는 영적인 생활을 위해 우리는 부드러운 산들바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취향에서 하나님은 바람의 기능을 바꾸심으로 더 이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생명을 영있게 하지 않고 우박의 취향에서 남은 것들을 먹어 치우는 메뚜기를 나타나게 했습니다. 우박은 거친 방법으로 채소와 나무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러나 메뚜기는 식물의 생명을 먹어 치우는 세미한 작업을 했습니다. 10장 15절이 말하는 바대로 메뚜기들이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얼마나 철저한 작업이 메뚜기에 의해 자행되었는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교육시키실 때 하나님은 자세하고도 상세한 작업을 행하셨습니다. 우박 후에 메뚜기가 생명 공급을 소멸하려고 왔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기능 중 한 가지가 바뀜으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처음 여덟 가지 재앙 후에는 더 이상의 심판이나 교육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많은 손상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라. 물은 피가 되었으며 먼지는 이가 되었고 물은 개구리를 산출했고 악질이 가축들을 멸했으며 독종이 사람과 짐승에게 팔했으며 비는 우박으로 바뀌었으며 바람은 메뚜기를 몰고 왔습니다. 이 얼마나 철저한 파괴인가. 만일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는 주님께 이 재앙들로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열한 번째 충돌.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에서 그분은 계속하여 태양의 기능을 바꾸셨습니다. 주님과 바로의 열한 번째 충돌에서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습니다. 이 어둠은 너무나 짙어서 분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어둠은 애매하고 막연한 어둠이 아니라 바늘구멍도 없는 굉장한 어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은 애굽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 짙은 어두움으로 인해 애굽에서의 모든 움직임이 중단되었습니다. 사흘간의 기간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애굽 사람들을 처리하기 위해 그분은 사람들이 위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 같은 것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주에 대한 그분의 통제권을 사용하여 원칙과 자연의 법칙을 바꾸시면서 그분은 애굽 사람들에게 너무나 짙어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흑암을 보내셨습니다. 세 번째 그룹의 지향들은 처음 두 그룹들보다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향들에서 하나님은 비와 바람과 햇빛을 처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애굽 사람들의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의 종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강퍅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대항해 맞서는 희한한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굴복하지도 않고 모든 형태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내가 바로였다면 나는 처음 재앙 때에 주님의 요구에 항복했을 것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을 보자마자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영역을 떠나가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땅이 연속되는 재앙으로 얻어맞았어도 바로는 여전히 완고했으며 애굽과 관계된 우주의 기능들이 바뀌었을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많은 때의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10장 8절에서 바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을 벌였습니다. 10장 8절에서 바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지난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자는 누구누구노? 바로의 전략을 알아차린 모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소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 이것을 들었을 때 위해가 그들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어린 자들은 우연히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는 어린 자들은 그와 함께 머물러 있고 남자들만 가서 주님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의 간교함을 봅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을 두고 떠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자들을 붙들어 두기 원하는 그런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그의 지팡이를 애굽 땅 위에 펼쳤으며 여덟 번째 지향, 즉 메뚜기의 지향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 위에 임하게 했습니다. 짙은 흑암의 지향 중에 바로는 거듭하여 모세와 아론에게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들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는 하나님께 너무도 비참할 정도로 얻어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요구를 청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계속하여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 협상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9장 15절과 16절에 의하면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온 역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16절은 바로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그를 떠받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고한 자를 굳게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로는 스스로 이렇게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이고 그분의 이름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왕고한 바로를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에 임한 재앙들의 심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출애굽기 처음 14장이 없다면 세상을 철저하게 알거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분명히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는 굴복되지 않기로 유별났습니다. 그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후에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적했다는 사실로 입증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과 대대로 그분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출애굽기의 이 장들에서 세상에 속한 생활의 본성과 의미와 결과와 이러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이러한 계시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속한 생활을 참으로 미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미워하나 세상은 별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성질 내는 것은 매우 주의할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지키는 것은 매우 부주의할지도 모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적인 것이 죄스러움보다 더 악합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대항하는 것인 반면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의로움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의로움보다 높습니다. 출애굽기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책의 전반부에 있는 장들을 통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들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뿐만이 아닌 세상적인 것까지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대주의적인 교사들은 바로의 영역 안에서 그 상황에 간섭한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의 권위를 행사한 데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필요했으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많은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그분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친 공과들, 특별히 세상에 대한 공과들을 위한 지향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지향들에 관한 이 장들에 대한 최근의 나의 연구를 통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철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지향들은 나에게 세상에 속한 생활의 본성과 의미와 귀추에 관한 많은 공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개구리와 이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어두움을 본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이며 자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역병과 메뚜기와 어두움 같은 것들을 사랑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이 참으로 무엇을 위하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피를 물로, 이를 티끌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참된 본성을 들여다볼 때야 그것들을 사랑치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강퍅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바로의 경우를 일례로 제시합니다. 바로가 항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연이어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각각의 재앙에는 우리를 위한 공과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앙의 의미로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세상에 속한 생활을 미워하게 이를 것입니다. 처음 재앙에는 피가 있었으며 아홉 번째 재앙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피와 흑암은 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지향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속한 생활은 전적으로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분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타락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향들을 통해 세상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에서 흑암으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피와 어두움 사이에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향에서 애굽과 관계된 우주의 기능들은 애굽을 덮고 있는 그 분위기가 더 이상 인간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사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세상의 애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상세한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것이며 자동적으로 세상 사랑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세상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며 세상의 요소가 우리 존재로부터 추방되어야 합니다. 오직 세상과 분별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분별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현재의 이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려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호렙산으로 이끄셨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제시합니다. 나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약속된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있는 각종 재앙과 더불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주 안에 있는 각종 기능들은 바뀔 것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분의 의로움보다 높습니다. 출애굽기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지,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은 이 책의 전반부에 있는 장들을 통해서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장들에 의해 교육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뿐만이 아닌 세상적인 것까지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현대주의적인 교사들은 바로의 영역 안에서 그 상황에 간섭한 하나님이 의롭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바로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의 권위를 행사한 데에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바로를 사용하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가 필요했으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많은 공과를 가르치기 위해 그분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가르친 공과들, 특별히 세상에 대한 공과들을 위한 재앙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나는 5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10가지 재앙들에 관한 이 재앙들에 대한 최근의 나의 연구를 통해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이처럼 철저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재앙들은 나에게 세상에 속한 생활의 본성과 의미와 귀추에 관한 많은 공과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피와 개구리와 이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와 어두움을 본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들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보게 될 것이며 자동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역병과 메뚜기와 어두움 같은 것들을 사랑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것들이 참으로 무엇을 위하는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사랑할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피를 물로, 이를 티끌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참된 본성을 들여다볼 때야 그것들을 사랑치 않게 될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강퍅함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바로의 경우를 일례로 제시합니다. 바로가 항복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에게 연이어 재앙들을 보내셨습니다. 각각의 재앙에는 우리를 위한 공과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재앙의 의미로 깊은 인상을 받는다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며 세상에 속한 생활을 미워하게 이를 것입니다. 처음 재앙에는 피가 있었으며 아홉 번째 재앙에는 흑암이 있었습니다. 피와 흑암은 다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재앙은 사망에서 사망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속한 생활은 전적으로 사망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에 의하면 그분의 창조에서 하나님의 명하심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타락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재앙들을 통해 세상은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피에서 흑암으로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피와 어두움 사이에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악질과 독종과 우박과 메뚜기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지향에서 애굽과 관계된 우주의 기능들은 애굽을 덮고 있는 그 분위기가 더 이상 인간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바뀌었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사망을 초래할 뿐입니다. 우리는 애굽이 세상의 애표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상세한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알 것이며 자동적으로 세상 사랑하기를 그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려면 세상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며 세상의 요소가 우리 존재로부터 추방되어야 합니다. 오직 세상과 분별됨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우리는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도 분별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현재의 이 악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려고 우리의 죄들을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은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호렙산으로 이끄셨으며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세상과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분명한 조망을 제시합니다. 나는 특별히 청년들에게 부담이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약속된 장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세상에 속한 생활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 사이에 있는 각종 재앙과 더불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우주 안에 있는 각종 기능들은 바뀔 것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들은 파괴될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